요 5동 주민들이 이제 반대를 한 거예요. 재건축에.
대형 평수만 빠진 거군요.
예, 입지가 제일 좋아요. 대지 지분이 우리가 엄청 많은데 그만큼의 보상을 해달라고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지분의 가치보다 훨씬 더 저평가가 됐고 또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보이는 건 이런 케이스가 늘어날 거느냐.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오늘은 또 재건축 이야기. 네. 재건축은 정말 알도 많고 탈도 많고 뭐 하면 참 좋은데 참 뭐가 쉽지가 않다. 그게 이해 당사자가 많다 보니까 합의가 좀 쉽지 않은데 이번에는 재건축 하면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높은 아파트를 올려서 우리 좀 부자 됩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합의가 또 안 돼서 일부 동, 한 동만 빼놓고 나머지만 재건축하는 그런 사례가 나왔다고 해서 야, 이건 무슨 역 알박기처럼? 알박기도 아니고 이건 거의 튕겨져 나간 분위기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장순원 기자님께 좀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런 거죠. 역 알박기.
뭐 알박기라고 하기보다는 왜 사실 재건축하다 보면 서로 싸우잖아요. 특히 아파트와 상가, 아파트와 종교시설
많이 싸우죠.
많이 싸워서 이제 서로
그러니까 아파트 다 되는데 옛날 교회 하나 덜렁이고 그런 경우도 있었죠.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파트 안에서 한 개 동을 빼고 재건축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같은 아파트인데?
같은 아파트인데. 그런 경우가 이번에 생겨서 한번 갔다 왔습니다. 여기가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요.
어디예요?
여기 삼익 가든 아파트, 뭐 삼익 맨션이라고도 하는데.
명일동.
예, 강동구 명일동에 있습니다. 1984년에 입주한 768세대짜리 아파트이고요.
예.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오래됐죠. 오래된 아파트.
네.
그래서 이제 용적률도 178%라서 사업성이 나쁘지 않은 곳이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구분다리역에서 한 5분 정도 걸리고요.
5호선.
5호선.
아, 이거 가깝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9호선 역이 생기니까 뭐 꽤 입지가 괜찮아서 강동구의 핵심 단지가 될 거다. 이런 기대를 모았던 곳이고
한 위로는 몇 층 안 되나 봐요, 현재?
현재 15층이고 15층. 네. 이제 앞으로 바뀌면 39층짜리 아파트로 탈바꿈할 예정인데
네. 더블 이상 올라가네.
예. 이게 최근에 그 서울시에서 정비 심의 계획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삼익 맨션이 요렇게 바뀔 거라고 이제 나온 거예요. 원래 아까 땅을 보셨으면 요렇게가 삼익 맨션 땅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비 계획에 보면 요렇게 C자형이고 중간에가 한 동이 빠졌죠.
아, 저기도 아파트인데 저
원래 여기. 원래 지금은 삼익 맨션 아파트인데 여기가 빠지고 요렇게 주변으로 C자형처럼 아파트가 들어선다라는 계획이 공개되면서 아니 왜 여기 5동만 빠지고 요렇게 재건축이 되느냐 요런 이제 의문이 좀 생겼던 거죠.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한 동 빼고 재건축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아니 저렇게 되면 저거 빼고 하면은 저 동도 빠진 동도 속쓰리지만 뺀 나머지 동도 애매할 텐데.
아, 그렇죠.
왜? 주변에 새 아파트인데 하나만 낡은 아파트가 중간에 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맞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재건축이라는 게 사업성을 최대화하려면은 전체 부지를 묶어서 해야죠.
아, 그럼 없던 땅도 들어와가지고 같이 하는 판인데.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건물 설계라든지 뭐 조경이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커뮤니티 이런 것들의 설계가 왜곡되지 않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애매해지잖아요.
완전 완전 서로 애매. 나머지 남겨진 동도 혼자 그럼 재개발해야 되는 건데 그쵸. 한 동짜리 재개발을 하면
그래서 이렇게 보통 하지 않고 서로 합의 보죠. 합의 보는데 예를 들면 합의를 못 보는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가 이게 이제 고덕자이 같은 경우인데 상가가 끝끝내 합의가 안 돼서
2층짜리 상가인데도 굉장히 이질적이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완전 다른 동네 같잖아요.
한 50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하네. 여기에 요 한 동만 빼고 주변에 새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선다.
저렇게 되는 셈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짓는데 가운데만 이게 빠져 있는 거죠.
저것도 사실 조감도라서 일부러 약간 낮게 그린 거지. 생각보다 14층, 15층 여기 덜렁 있으면 되게 눈에 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야, 좀 초품화도 아니고 오래된 아파트 품은 아파트가 되겠네.
구품화가 되는 거죠.
구품화. 구품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분양 가격이나 자산 가치에도 좀 악영향이 있고 주거 환경이라든지 도시 미관이라든지 도시 계획적인 측면에서도 좋지가 않아서 인허가 하는 이제 구청이나 시청에서도 야 웬만하면 니네 합의해라.
그렇지.
이렇게 이제 유도를 많이 해요.
원래 같은 아파트였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단위로 재척하는 그러니까 빼고 하는 게 쉽지가 법률적으로도 쉽지가 않은 게
예.
그러니까 분리되는 건물의 소유자가 전체 아파트 주민의 10분의 1 이하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적어야 된다.
적어야
숫자가 매우 나오는, 적어야 되고
나오는
이렇게 이제 예. 이렇게 잘라서 뺄 때 여기 건물이 걸쳐 있거나. 혹은 위에 지상 말고 지하에 주차장이라든지 뭐가 이렇게 걸쳐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론적으로 안 돼요.
예. 아니. 법률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아. 상당히 아, 드문데.
지하도 안 되는군요.
아, 네. 지하 연결돼 있으면 같은 아파트라고 봐야 그, 되니까.
연결돼 있는데 그걸 쪼갤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런 경우인데. 뭐
문 달자 그럴까 봐.
지하에
이혼하는 마당에.
셔터 내려 셔터.
여기는 이제. 그 분할이 된 거죠.
아예
아, 한계동 5동이
이혼한 셈이네요. 완전
완전 이혼한 건데 정말 어. 왜 이혼할 때 이혼 사유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성격 차이잖아요.
예.
여기도 평형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 이제 달랐기 때문에 이제 떨어진 건데
진짜 얼마나 싸웠길래 저게 합의가 안 되냐.
3익 맨션이 이제 2021년 조합을 설립해서 계속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어요.
예.
근데 이제 원래 계획은 768가구를 1169가구로 탈바꿈해서 대단지를 짓는 건데
네.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졌어요. 이제 여기가 조금 다른 데랑 다르게 평수가 되게 다양해요. 여기 이걸로 예. 보여드릴까요? 여기 이제 이게 이제 24평에서부터 여기 53평인데 한 8개 평수가 있는 거죠.
어, 다양하네.
되게 다양해요.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평수가 이제 53평인데
예.
여기가 땅만 한 아파트 한 개가 땅만 35평을 깔고 있어요.
돼지 예. 지분 깔고
돼지 지분이 엄청 크죠.
어.
이 아파 이 요게 이제 5동인데
예.
요 5동 주민들이 이제 반대를 한 거예요. 재건축에.
아까 전에 그 별도로 빠진 데가 5동입니까?
예. 여기가 아. 5동.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여기 요게 5동 자리고요.
아.
여기 화면에서 보면 여기가 5동 자리입니다. 보면
대형 평수만 빠진 거군요.
예, 그러니까. 입지가 제일 좋아요. 길 가고요.
어.
이렇게 보면 이 구봉산인가 무슨 여기 산 완전 이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예.
로얄 입지인데 요 분들이 이제 반대를 한 거예요. 여기 한 60세대 정도 되거든요.
마침 입지도 좋네요.
예, 입지가 제일 좋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반대를 한 건데 반대한 이유는 그런 거예요. 이제 대지 지분이 우리가 엄청 많은데 우리 그러니까 재건축하고 재건축하면 이게 건물 부시고 어차피 땅 갖고 하는 거 아니냐.
예, 우리가 땅 기여를 제일 많이 한 거 아니냐.
예, 그만큼의
보상을 해달라.
보상을 해달라고 했는데
예.
근데 생각보다 자기네들이 이제 그러니까 지분의 가치보다 훨씬 더 저평가가 됐고 그로 인해서 분담금이 많이 나온다. 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반대를 한 거죠.
내 땅만큼 보상을 못 받고 있다.
논리는 뭐예요?
감정평가라는 게 이제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잖아요.
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같이 평가를 하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씁니다. 뭐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예. 거래사례 비교법은 주변 아파트 같은 평수 뭐들이 얼마에 팔렸는지 보고
시세 보고
감정가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 보고
물론 뭐 뒤에 조금 보정 네. 보완하는 게 있는데 주로는 거래된 사례 시세대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세대로 가격을 평가해서 그 가격만큼 쳐줄게.
맞습니다.
딱 그거네요.
예, 근데 대형 평수의 시세는 자기네들이 대지 지분은 많이 갖고 있지만 시세는 그렇게 높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 가격이 낮게 나온 거고.
얼마나 시세가 낮았길래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뭐 정확하게 얼마인지 제가 그것까지는 취재가 안 됐는데
예.
43평짜리는 추정 분담금을 9천만 해도 되는데
예.
53평짜리 분들은 이제 추정 분담금을 2억 8천을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분담금이라는 게 과거에 예. 내가 갖고 있던 감정 평가액을 새로 이제 분양받는 조합원 분양가에서 뺀 차액을 내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옛날에
갖고 있던 집의 가치가 낮기 때문에 새 집의 가치와 뭐 비슷할 거게 평수만큼 좀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평수가 크다 보니까 그 금액은 좀 큰데 내가 갖고 있던 과거의 주택의 가치는 좀 낮기 때문에 분담금을 더 많이 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저기가 대형 평수가 평당 가격도 시세가 낮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네. 도로고 위치도 좋고 그렇다면서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지 지분이나 평형이 커질수록 평당 단가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금.
왜냐하면 비싸잖아요. 금액이 비싸질수록 규제가 촘촘하잖아요. 예.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대출 규제도 지금 뭐 10억 넘으면 4억밖에 안 해주니까 이렇게 주니까
비례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죠.
비례적으로 올라가지가 않죠. 예를 들면 뭐 10억 대지 지분이 10평짜리 소형 아파트가 10억 원에 거래되는데 대지 지분이 20평짜리 대형 아파트가 20억 원이냐 그렇게 거래 안 되죠. 안 되죠. 뭐 15, 16억 이렇게 거래되다 보니까 예. 평당 단가가 떨어지는 거죠. 대형 평형일수록. 뭐 여기 3익 맨션도 그렇다는 건데 올해 초에 34평짜리가 16억에 팔렸거든요. 예. 근데 올 5월인가에 그 53평짜리 그게 17억 7천만 원에 또 팔렸답니다.
그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났나요?
그러니까
30평 50평인데.
그러니까 예. 평수로는 거의 20평 차이가 나는데 가격은 뭐 1억 2억
차이밖에 안 나네. 예.
그 정도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근데 저는 그 뭐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네. 그 50평이 뭐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입지가 괜찮고 뭐 네. 넓고 그런 건 좋지만 네. 어쨌든 시장의 평가는 냉정하게 33평하고 53평하고 네. 차이가 뭐 몇 억밖에 안 나는 거잖아요.
아, 물론 이게 이제 그
그러면은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가격이 그
50평대 분들이.
근데 그 가격이 거래가 많이 안 돼서 이건 좀 왜곡된 가격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대형은 이제 재건축에서 빠져서 재건축이 안 될 거라는 게 반영된 가격이라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다. 네.
그래서 지금 적정한 비교 대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여튼 대형 평서가 거래가 뜸하고 만약에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시기인데 예. 대형 평형은 거래가 뭐 1년 전에 있고 2년 전에 있어요. 그럼 가격이 많이 오른 걸 반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소형 평형들은 거래가 활발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오른 시세를 막 충분히 반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대형 가지고 있어요. 계신 분들은 야 지금 거래가 되면 우리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어 예. 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거래가 안 됐으니 반영할 방법도 없는 거죠.
그럴 때 네.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안 됐으니까 시세가 좀 왜곡돼 있어. 네.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네. 우리 집은 요 정도 원래 가치는 받아야 돼. 네. 그렇게 좀 보완하는 방법은 없어요?
보정하는 방법이 있긴 하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실제 거래된 시세가 있는데 그 시세를 너무
더 높게 해서
훨씬 높게 해서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레인지를 두고 보완하거나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예. 예를 들어서 15억에 2년 전에 거래가 된 거를 실거래 1년 전에 15억에 찍힌 거를 예를 들면 뭐 20억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 뭐 16억 뭐 17억 이 정도까지는 보완이 되더라도 예. 그 보완할 수 있는 레인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걸 넘어설 수는
없고 그게 합리적이에요. 듣기에.
예. 그리고 왜 그렇게 하냐면은 대형이 거래 자체가 적은 것 자체가 그 대형 평수의 가치라는 거예요. 주식도 그렇잖아요.
아, 유동성이 많느냐 적으냐.
많이 활발하게 거래될수록 가격이 좀 올라가잖아요. 다만 너무 높은 거는 거래가 잘 안 되니까 또 가격이 좀 낮게 형성되고요. 예. 그게 이제 시장의 본연의 이제 평가고 가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실거래가가 낮은 걸 반영해서 너희가 네. 낮게 가치가 맡겨진 걸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냐.
그렇습니다.
그게 나머지 주민들의 주장이고.
그렇습니다.
저 사는 대형 평수 사는 주민들은 네. 이거 너무 억울하다. 네. 우리가 몇 평을 기여하는데.
아니 근데 들어보면 그 말도 사실은 약간 일리는 있어요. 대지 지분이 하나당 35평이면 거의 우리가 캐리하는 사업인데 왜 우리한테 그만큼의 기여를 가치를 반영 안 해주느냐.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충분히 그게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재건축하고 나면 재건축 부시고 나면 땅밖에 안 남으니까. 근데 이제 생각해 볼 게 재건축에 이제 출자하는 대상이 단순히 땅만 있느냐 아니면 땅과 건물을 합친 그 가치. 부동산의 어떤 전체 가치냐. 이렇게 봤을 때 조금 그게 갈려요. 그 대형 평형 가지신 분들의 주장처럼 토지 기여분만 책정을 한다 그러면 예. 그 이 아파트에서 가장 비싼 땅은 도로가 될 겁니다.
아, 땅이 넓으니까
땅도 넓고 부실 것도 없죠. 그 비용이잖아요.
예. 그러네.
비용도 안 들고 그럼 도로 가지신 분들이 제일 높은 가격을 쳐야지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15층 로얄층에 계신 분하고 1층하고 가격이 똑같아야 됩니다. 돼지 지분이 아, 같으니까.
돼지 지분이 같으니까.
예. 향이 예를 들어서 막 남향에 아. 그 완전히 그 산 뷰, 뻥 뷰 인분하고 답답한 뷰하고 똑같이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합리적인가?
그게 말이 되냐? 예.
그리고 또 시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IMF 전에는 아마 저가 알기로 대형 평형이 평당가도 비쌌다고 해요.
예.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시절이었다면 지금 또 이해관계가 바뀌었겠죠. 그리고 뭐 당연히 대형 평형은 덩치가 크고 비싸기 때문에 규제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정책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거래 빈도도 낮고 거래 빈도가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시장에 적정한 평가 몸값이다라는 거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분 가치가 높다 보면 조금의 보완할 수 있는 건 있지만 그것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위라는 게 있고 무작정 그걸 높게 평가해 줄 수 없는데 네.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시세대로 한다는 게 좀 억울할 수는 있지만 시세 외에는 다른 것도 좀 애매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규정도 시세대로 하라는 게 법이고
법에 여기 잠깐만 보시면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예 그 집합 건물은 그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법에 돼 있고 요걸 이제 달리 적용하려면 물론 달리 적용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합원 100% 동의가 필요하답니다. 100% 동의는 사실 현실에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합의해서 하면 다른 식으로 할 수는 있는데.
예, 예. 서로 이제 그래서 줄다리기를 한 건데. 예. 예를 들어서 뭐 조합에서도 어느 정도 그 하여튼 내가 니네 대지 지분에 대한 가치는 우리가 가능한 한 좀 쳐주겠다 네. 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오동 측에서는 뭐 원 플러스 원 아니면 뭐 한 4억에서 5억 정도 환급해 달라 뭐 이렇게 주장을 하셨다고 해요. 요건데 제가 오동 주민들한테 확인을 못해서 이제 언론 보도에 이제 따온 건데 그렇게 네. 주장을 했고 조합에서는 그동안에 공사비도 많이 올랐는데 그걸 해주면 우리가 전체에 손해난다. 이러면서 이제 평행선을 달렸고
오동은 전화도 잘 안 받으시나 보네요. 화가 많이 나셨나 보네요.
오동 주민들의 따로 제가 그 어떤 그 어떤 단체나 이런 데 예,
그런 게 없으니까
연락을 못했고 조합 쪽에만 좀 연락을 해서 들은 거고 근데 뭐 짐작건대 보통 이런 경우가 생기면 한동이 좀 불리하잖아요. 나중에 나홀로 재건축해야 되고 재건축할 수도 없고
재건축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간다든지 혹은 예. 서로 뭐 조율을 한다든지 해서 합의하는데 네.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오동의 대지 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오동 분들도 아니 우리 그렇게 같이 안 하더라도 우리끼리 따로 재건축할 수 있어 이렇게 조금 생각하고 계시는 아니, 게
안 그래도 아니냐. 저도 여쭐려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다투고 입장도 알고 뭐 서로 우러하신 것도 알겠는데 네. 그럼 오동은 뭐 믿는 거 구석이 있는 건지 정말로 실제적으로 네. 한동 개발도 자신이 있다는 건가요? 근거가 있는 건가요?
여기 보시면
그래 그 좋은 질문이네.
네, 요 땅이 이제 오동의 땅이잖아요.
예.
이게 막 전체 땅이 한 만 원래는 14,000평 정도 됐던 것 같고,
예.
요 오동 땅만 한 2,0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2,000평 정도고 원래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100몇 세대를 건축하려고 했는데
예.
지금 여기 오동이 빠지면서 990 세대로 바뀌었거든요. 그 말인즉슨 한 100 80세대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 그냥 오동 주민들이 60명이거든요. 60세대거든요. 조합원이. 60세대가 180세대짜리 짜리 이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치면 이제 60세대 분들은 이제 자기네들 아파트 가져가고 일반 분양을 충분히 뽑아내서 그걸 갖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 본인들이 이제 사업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60세대인데 180세대면 이론적으로 거의 3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 모양을 자세히 보니까 네. 물론 둘러싸여 있긴 한데
네.
별도로 해도 불가능할 정도. 왜냐 앞에 도로잖아요.
맞습니다.
완전 가운데 끼고 있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도로를 옆에 끼고 있는데여 가지고
네.
하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저걸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러니까 땅도 있고. 넓고 앞에 빈 네. 빈 땅이
그다음에
많네요.
이제 도로도 여기도 접점이고 여기도 접점이니까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한다면 할 수 있는데
예.
이제 다르게 보시는 분들은 그래 그렇게 말해요. 여기 땅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정방향이 아니고 이렇게 좀 꺾여 있잖아요.
예.
좀 세로로 좀 긴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여기 이제 건물들이 주변에 둘러싸여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 그 건물 간의 거리, 예. 1조 이런 거 고려하면 180세대 못 짓는다. 많아봐야 뭐 130세대, 40세대 정도일 거다.
아, 지금 먼저 옆에 걸 먼저 지으면.
그렇습니다.
저거는 낮으니까 저쪽은 자유롭게 짓는데.
그렇습니다.
뒤늦게 지려면 좀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군요.
예, 그렇기도 하고 아. 또 그 백 몇 세대는 일단 1군 시공사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규모예요.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왜 똑같은 브랜드로 저으면 안 돼요?
똑같은 브랜드가 이제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주변은 지금 대우가 짓는데 100세대, 100여 세대짜리를 들어가면 그게 이제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여기도 대우로 한 다음에 우리 사실 같은 아파트야. 옛날에도 같았어. 네. 그런 건 안 뭐 안 되겠죠?
하려면 할 수 있지만 대우에서 뭐 건축비를 꽤 높게 부르겠죠. 아, 그럼 이제 수지타산이 안 맞을 것 같은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뭐 2군 건설사라고 해요. 뭐 약간 예. 이제 네임밸류가 아래에 있는 건설사들이 들어서 할 때 그렇게 지으면 이제 나중에 팔 때 자산 가치도 조금 높게 못 받죠. 아. 그다음에 이제 그 180, 뭐 100여 세대가 들어가니까 주차장이라든지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따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예, 그러면 예, 예. 이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게 과연. 퀘션이다라는 게 이제 좀 이걸 좀,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이제 논 거죠.
저도 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왜 잠원동에 한동짜리 아파트들 몇 개 있잖아요. 뭐 흔한 말로 아파트가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차장 같은 것도 아마 저렇게 한 동짜리를 하면 굉장히 안 나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동 주민들이 그렇게 자신감을 가질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 그러면 진짜, 그 맞아. 기존에 있는 분들은 오동을 빼고 하면 유리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잠깐 제가 여기 정리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169세대가 990세대로 주니까 180세대가 감소하는데 예. 조합원수는 60명밖에 안 줄어요. 그러니까
돈 더 내야 된다.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죠. 아.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그냥 대략적인 숫자인데 그러니까 24평짜리가 새로 25평짜리를 가려면 거의 4억 원에 가까운 돈을 내야 되고요. 30평짜리 아파트를 30평으로 가도 거의 4억 뭐 몇천만 원을 더 내야 되는 예. 이게 평수가 커지면 금액이 훨씬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서로 합의가 안 돼서 저기 떼낸다고 하더라도 떼내면 결국에 내가 지을 수 있는 땅의 크기가 작아지고 땅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세대수가 줄고 세대수가 준다는 건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이 준다는 얘기거든요. 예. 결국 내 돈이 더 많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지금 갈라성으로서 오동 주민들도 뭐 물론 따로 재건축을 할 수도 있지만 사업성에 대해서 퀘션마크가 있는 거고 여기 나머지 동 주민들은 사업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본인들의 부담금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이혼이 네. 혹시 물를 수는 없습니까?
아, 뭐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네, 뭐
합의해서 뭐
아직은 아니고 이주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관리처분 단계가 지나면 이제 이주 철거를 하잖아요. 네.
관리처분이 나오면 이제 이사 가야 되는 거죠.
이사 가면 이제 이주 비주고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비용
부시는 거죠.
그다음에. 부시고 철거 비용 들어가고 이사 가면 이제 이주 비용 내고 하면 그때부터는 금융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그 시점이 지금부터 뭐 대략 얼마 정도?
그러니까 사업 시행 인가 받고 관리처분 계획 받고 뭐. 모르겠어요. 뭐 빨리 받으면 뭐 한 2년?
2년.
뭐 그 정도일 것 같긴 한데.
약간 시간이 있군요.
네. 네.
더 빠른 이혼 숙려 기간이 있네. 네.
아. 뭐 사실 이혼은 이미 이혼은 됐어요. 거고. 이미 그 예전에 20년도에 얘네 오동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얘네 땅을 떼주세요. 예. 라고 이제 법원에 소송을 해서 24년인가 분할 판정을 받아서 지금 주소도 따르게 돼 있어요.
아예.
네. 근데
아.
이제 그래서 재건축도 얘네 그 오동은 빼고 나머지 동 주민들로만 조합을 결성해서
승인 받은 거예요.
예,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완전
거고.
완전 이혼한 상태네.
근데 이제 완전 재산 분할까지 하려면 이제 그 때까지 시간이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마지노선
재결합 재결합.
예, 재결합 마지노선인데 재결합을 하려고 하더라도 좀 쉽지가 않은 게 이제 헤어질 때는 야 니네 우리 헤어질 거냐 말 거냐 할 때는 50% 동의 이상만 있으면 이제 그게 가능한데. 네. 재결합할 때는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뜻이 모아져야지. 아. 그러니까 오동도 그렇고 나머지 동도 그렇고 재결합이 된다는 거죠.
야 이혼은 했는데 옆집 사는 거네.
그렇죠.
야 이혼했으면 좀 멀리 살지 좀.
근데 재결합할 때 더 높은 그게 필요한 거는 뭐 이치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또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보이는 건 이런 케이스가 늘어날 거느냐 뭐 그런 경우인데 쉽지는 않을 거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너무 타격이 주니까
서로 너무나 네,
합의하는
출혈이다.
게 좋다는
두 집단
거고
모두.
법적 요건도 되게 까다롭잖아요. 예. 10분의 1 미만이어야 되고 이하여야 되고 뭐 건축 분할 건축선이 어떤 건물에 걸려 있으면 안 되고 하는 거니까 웬만하면 이제 통합해서 가는 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건데 이 비슷한 예를 들면 뭐 10분의 1이 안 되고 땅 지분이 넓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빼고 갈 수도 있다는 게 일종의 뭐 너무 의견이 안 맞으면 빼고 갈 수도 있다는 하나의 옵션이 생긴 거로 봐도 된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 조금 갈리긴 해요.
원래 그래서 재건축할 때 큰 평수로 오히려 들어가는 게 좀 이득일 수 있어.
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대지 지분을 많이 깔고 있는 아파트가 유리하다.
시세는 오히려 좀 싼데 네. 대지 지분이 많으니까 결국 재건축하면 나 못 뺄 거야.
네.
그러니까 내가 싸게 들어가서 오히려 좀 많이 받을 원 플러스 원도 잘 안 받을 수 있고 그런 약간 공식 같은 게 있었는데 이번 사례는 그게 진짜 안 먹혔던 거네요.
그러니까 그 대지 지분이 넓은 데를 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재건축계의 약간 격언 같은 건데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단지와 B 단지가 있는데 A 단지가 대지 지분이 넓다, B 단지보다 넓다. 그건 맞는 말인데 같은 단지 A 단지 안에서는 대지 지분이 넓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건 아니고 거래 사례가 많이 돼서 대형 지분이라도 거래 사례가 많이 된 거라면 사실 모르겠는데 뭐 그렇지 않다면 그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 그건 좀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지금도 강남권의 아주 핵심 입지는 대형 평형도 그 소형 평형만큼의 어떤 가치를 인정받는 것 같은데
예.
그 외 지역에서 이제 대형 평형은 보유한 땅은 큰데 그만큼 가치 평가를 받느냐 그건 아니다.
가치가 안 나온 지 뭐 거의 1~20년 넘었죠.
그러니까
보통 너무 큰 거는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부담스럽다고 해서
맞습니다.
안 팔리고
맞습니다. 그래서 거래 가격이 낮은 지역에서 단지 지분 단지 이제 대지 지분이 많다는 이유로 대형 평형을 이제 매수했다가
독석 사면 안 되겠네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더 큰 수익이 많이 나는 투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렇지도 않다. 네. 아니 근데 웬만하면 서로 같이 하는 게 이득일 텐데.
네.
진짜 어마어마하게 싸웠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 어디가 지금 구도로 보면 양 왜 이혼했는지는 알겠는데 이게 서로 불리한 게임이잖아요.
치킨 게임이죠.
어. 그렇다고 한동 남은 사람들이 진짜 유리하냐 그런 것도 모르겠고 이거 빼고 하면 그만큼 분담금 더 내야 되고 그냥 웬만하면 같이 해서 조금 더 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재건축
진짜
제가
감정이 많이 상했나?
재건축 하다 취재하다 보면
예.
누가 봐도 합리적인 솔루션인 A안이 있어요.
어.
그게 합리적이에요.
더 주고 우리가 네. 좀 덜 내자.
네.
그러니까 이만큼 먹을 게 더 생기는데
네.
솔직히 공정하진 않지만
네.
조금 떼주고
네.
그래도 나도 좀 더 먹고
네.
그게 유리하잖아요.
그게 사실 윈윈인데
예.
제가 취재하다 보면 정말 이 아이러니하게 그런 합리적인 방안 대신에 A도 손해보고 B도 손해보는 그런 의사결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놈들이랑은 내가 손을 잡을 이제 인간이 아니다. 그런 식인 거죠. 서로.
예를 들자면 그런 식이죠. 그런 식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여기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식의 의사결정을 해왔는데 남은 예. 기간이 있어서 남은 기간 동안에 다른
재결합을
뭐 솔루션을 선택할 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럼 재결합을 하면
네.
다시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아 쉽지는 않네.
쉽진 않죠. 아. 왜냐하면
그럴 것 같은데요. 주소도 분리 소송에서 분리했다
네.
그러고
정비 계획을 다시 받아야
다시
되는데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면 그게 좀 어렵다고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정비 계획 다시 받아야 되고 시간이 뒤로 딜레이 될수록 공사비도 많이 올라가니까. 차라리 땅 떼고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게 차라리 수익성이 그게 나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
사업 지연이.
예.
사업 지연 요즘 공사비 뭐 뻑하면 오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 거의 평
시간이 곧 돈이란 정도로 지금
1,000만 원대죠. 지금 1,000만 원대고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오르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돈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시간이 좀 딜레이 되더라도 땅덩이를 크게 하는 게 수익성이 높았다면 네. 지금은 땅덩이를 좀 줄이더라도 속도를 빨리 하는 게 수익성이 더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요번에
트렌드
그냥 트렌드다. 빼고 가는 거일 수도 있고 아, 물론 그 내부에서는 조금 더 협상해보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가 일몰제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은 재건축 조합을 결성하고 처음에 3년 그다음에 뭐 플러스 2년 정도에서 5년 안에 예, 예. 그 정비계획 구역으로 이제 심의 그 정비 계획의 심의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예. 지금 거의 21년에 조합이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못까지 찼어요. 예. 지금 정비 심의를 못 받으면
예. 아, 그 말짱 도롱목.
네, 조합 해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쪼개진 채로 심의를 받아 놓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가 되고 그 남은 기간에 뭐 협의를 하면 좀 더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더 협상할 수도 있지만 일몰제에 걸려서 현실적인 더 이상 뭐 다른 그 솔루션을 지금 선택할 수가 없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정을 서로 싸운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는 거네. 네. 서로 재산 손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보기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 구축 재건축 안 되기로 했던 아파트 가격은 더 떨어졌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한 17억대 정도 돼요. 53평이. 근데 그 옆에 43평은 재건축하기로 한 43평은 2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떨어져 나간 5동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그냥 싸늘한 거지.
예, 싸늘한 거죠.
아, 당연히 그렇죠. 야, 참 웬만하면 서로 싸우지 않고 합의가 되면 좋겠는데 또 뭐 본인들이 그렇게 결정한 걸 또 우리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뭐 그렇죠. 그 5동 안에서도 뭐 그 재건축에 참여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죠.
뭐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 동별 동의율이 이제 50% 이상 되면 이제 다수에 딸려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꼭 목소리 크신 분들이 있으니까 또 여론을 주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야 하여튼 별의별 일이 다 있네. 재건축은 참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워낙 이해 관계자들이 많으니까 참 별의별 일이 다 있네. 알겠습니다. 또 하여튼 뭐 잘 솔루션이 또 생겨서 또 그냥 나머지 분들도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한 동짜리 진짜 우리 기똥차게 만들 거야. 뭐 그런 방법이 또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것까지는 사실은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 뭐냐면요. 여의도에 있는 그 거래소 같은 곳에서 기업 IR 행사 그래. 소규모로 대규모로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할 때 우리한테 얘기하고 인터뷰도 좀 하고 그 투자자들이 다 그 거래소 갈 수 없잖아요. 자기들끼리만 속닥속닥하고 끝나버려 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하셔야 된다. 지금은 하시면 좋아요.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이제 만약에 우리한테 허락 안 받고 막 IR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 회사 손볼 회사 명단 적어놓고
그렇습니다.
그 회사에 무슨 약간이라도 악재가 있으면 저희가 막 동네방네 소문 내고 그래서 막 주가 반토막 내고 그럴 겁니다.
우리 분명히 시작했다. 네.